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성경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63면 아니면 264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 감사 주일로 지납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앞에 제가 글씨를 하나 영어로 된 걸 보여드릴 텐데, 요 영어는 신학 용어예요. 신학 용어라기보다는 표현인데 신학자들이 이거를 많이 씁니다.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아, 나선 잘 아시네. 오늘 장애인 친구들이 들어오는 날이라서 찬송도 우리 장애인 친구들 좋아하는 거 찾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서 설명을 할 때 이 단어를 딱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굉장히 설명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Already.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오, 이미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그럴 때는 지금은 아닌 거 있잖아요. 그래서 but not yet. 언제 그게 완성이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라야 완성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살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지만 세상 속에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잖아요. 신앙생활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Already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ut not yet 아직까지 완성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를 살펴봤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물었죠. 그거 교회예요? 이렇게 그 정도로 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Not yet. 아직까지 그게 완성 단계가 아니라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막 싸워요. 내파가 돼가지고 이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세례 주더냐? 내가 세례 준 사람은 손으로 꼽을 수밖에 없다. 두세 명? 한두 명? 내가 너희들에게 나가서 세례를 안 준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세례를 주고 그러면 나를 따르는 사람이 생겨서 내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세례 주려고 너희한테 간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한 성경 구절이에요. 1장 16절, 17절 한번 보실래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얼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나를 보낸 거는 고린도 교회 아니면 전도 보내고 이런 거 하는 거.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무엇을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례를 주게 하... 성경 보면 가서 세례 주러 갔잖아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다음 뭐예요? 세례를 주고 근데 세례 주러 간 게 아니라 여기 뜻은 그렇습니다. 세례를 주어서 내 편을 만들래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다고.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무엇을요? 복음을 전하게 했다. 그 복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17절 뒷부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 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이 보이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성경 찬송을 끼고 예배당으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러죠. 지금 저 푸른 초원에 나가면 얼마나 골프 치면 시원하고 바닷가 커피집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진하지 않는 커피향 하나 잡아가지고 마시면 그 노래 아시는 분들 계시네.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어떨 땐 그거 그리워요. 한 잔 탁 하는 거. 근데 왜 여기 나왔습니까? 여기 나온 이유는 예배 드리려고 나왔잖아요. 여기 나온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나왔잖아요. 그게 믿음의 세계는 다릅니다. 그게 이제 17절 말씀, 18절 말씀 보면은 십자가라는 것,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 어떻게 보입니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능력입니다. 힘들면요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이제 멸망을 받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는 미련하다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온갖 지혜를 다 짜내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노후도 죽은 뒤에도 지혜를 짜내가지고 잘해보려고 하지만 그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까지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이적을, 표적을 이렇게 보라고.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표를 내나 봐. 그게 이제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요. 22절 유대인은 무엇을 구하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무엇을 구하죠? 지혜를. 성경 읽다가 이제 이게 이제 히브리식 생각입니다. 유대인들 생각이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집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온 세계예요. 집 안에 아니면 집 밖이잖아요. 또 딴 거 있어요? 집을 중심으로 얘기할 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사람으로 얘기하면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방인이 있죠. 이방인을 헬라인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이렇고 헬라인은 이렇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전 세계 사람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헬라인, 이제 유대인, 헬라인 아니면 이방인 하는 그 외에 제3종자가 하나 있습니다. 제3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한번 보실래요? 22절 유대인은 무엇을요? 표적을. 헬라인은 뭐요? 지혜를. 그러면 이게 세상 사람 다예요. 그런데 거기에 별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 그게 23절입니다. 그 우리가 있죠. 그렇죠? 일단 22절은 표를 좀 할래요. 연필이나 마크나 이런 거 없으면 제가 뭐가 좀 하라고 그랬죠. 루즈를 꺼내서라도 그럼 표를 하라고. 이렇게 장애인 친구들 루즈 있어요? 없어요.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할 때도 얼마나 표적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도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는데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소피아, 지혜를 그렇게 찾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찾으면 우리는 뭐를 구합니까? 23.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떤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아주 막 하얀 옷을 입고 얼굴이 빛처럼 빛이 나고 아주 강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서 로마도 붙잡아 무너뜨리고요 참 불이라는 것은 다 없애버리고 하는 그런 게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어디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거 그리끼는 거죠. 그거 보기만 하면 나가 자빠지는 거죠. 그런 예수를 왜 믿냐 이런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자들인데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 미련은 곰퉁이 같는 거예요. 미련은 짝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고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뭡니까? 그럴 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거는 우리가 능력으로 느끼건 느끼지 않건 십자가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기도 제목이 있고 무언가 답답하고 이럴 때는 어디로 나가면 됩니까? 십자가 밑으로 나가면 되죠. 그 뜻이 뭡니까? 예수님 붙들고 기도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죠. 이제 다시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떤 겁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지금 성경은 이렇게 그냥 건조체로 이렇게 갑니다. 그냥 글 쓰듯이 그냥 이렇게 가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 죄 많은 인생들이 벌떡벌떡 살아 일어나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정확하게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보면은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의 책입니다. 이 성경을 한번 쭉 짜보면은 뭐가 흘러요? 피가 흐릅니다. 구약을 뜯어가지고 짜보면 뭐가 흘러요? 짐승 피가 뚝뚝뚝뚝 흐릅니다. 신약을 뜯어가지고 짜보면 뭐가 흘러요? 예수 피가 흐릅니다.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생각에는 많이 울었지 싶어. 근데 성경에는 뭐 울고 그런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부터 한 3천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종살이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해방을 받잖아요.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막 재앙을 갖다 퍼붓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원자 폭탄, 막 대단한 폭탄 갖다 퍼붓듯이 그렇게 재앙을 퍼붓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 사람을 죽인, 직접 그 가정에 장자, first born baby를 또는 퍼슨을 죽이는 거예요. 바로 집이건 아니면 뭐 종의 집이건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상한 주문을 하나 하더라고. 무슨 주문을 합니까? 앞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12장 얼른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부도 잘 나왔는데 출애굽기 12장. 예.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유월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유월절에는 양이 등장합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서. 그래서 이제 식구가 너무 적으면 양 한 마리 잡아서 두 집이 나눠 먹어도 되고 세 집이 나눠 먹어도 괜찮습니다. 한 집에 한 마리가 아닙니다. 이제 어린 양을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뭐라 그랬습니까? 양도 괜찮고 뭐도 괜찮아요? 염소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염소 그러면 그렇게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로 할 때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서 그렇지 재물은요 양을 써도 되고 염소를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써든지 어린 염소를 써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잡습니다.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했다가 잡는데 양을 잡고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지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성도 여러분들, 그날 고기를 먹으래요. 양고기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양고기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여기 성경에 보면은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는데 설주는 양쪽 두 기둥이에요. 사이즈 있잖아요. 두 기둥이고 여기는 upper post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여기에 바르고 위에다 바르라 그럽니다. 왜 피를 바르라 그럽니까? 뭐 신구약을 통틀어 보면 설명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13절 가보면은 12장 13절 가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냥 치는 거 아니잖아요. 애굽의 장자 다 죽이는 거잖아요. 칠 때에 그 무엇이요?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어떻게 해요? 넘어가리니. 어떻게 넘어가요? 이 집이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어떻게 해요? 이걸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거를 영어로는 pass over 하려는데 pass over가 뭐예요? 그러면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을 영어로는 pass over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냈는데 그들이 가다가 넘어가는 집이 있어요. 이렇게 pass over 하는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 pass over 합니까? 이 피가 있는 집. 참 그 다음 날 아침에 아마 그 애굽 전역에는 막 울음이 엄청난 곡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막 그렇게 엉엉엉엉 우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안 죽었잖아요. 그때 감사했을까 안 했을까? 감사 안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 아닌 것 같아. 참 어쩌면 많이 울었을 거예요. 자기 아이도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죽음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왜요? 피를 발라놓아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패스오버 해서 가리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무엇 때문에 살았습니까? 피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피를 발라라 해서 피를 발라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무엇을 내다보고 있습니까? 장차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릴 걸 내다보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습니다. 살도 찢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피입니다. 그 피를 믿는 자, 그 피를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피를 흘리셨다고 믿는 자는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럴 때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럴 때 십자가에서 흘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나타납니다. 그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 사건 믿으시나요? 이 성경 말씀 믿으시나요? 우리가 예를 들면 누가 커피를 한 잔 사주면 아우 냄새 좋다 맛있다 이렇게 감정이 막 가지만 성경에 이런 것들은 우리 감정이 잘 안 움직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진리잖아요. 이건 진짜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거예요. 여기 조그만 떡 같은 것 드리고 조그만 잔을 저도 받고 다 받습니다. 이 떡이 무엇을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이 의식을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잔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라고, 언약의 피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각자 각자마다 받은 은혜가 다릅니다. 그래서 떡을 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것이, 유대인들은 표적구에서 걸려 넘어지고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면서 이걸 어리석다 그러는데 어떻게 나는 이거 진짜라 그러면서 이거를 받을 수가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참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참 세상 나가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회개도 하시고 하나님 저 앞으로는 정말로 신앙생활 주님 오실 때까지 잘하겠습니다. 또 결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어떤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공적으로 저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숨이라도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세례받은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떡도 나오고 잔도 나갑니다. 잔을 받으시고는 나중에 나갈 때 저 박스에 있는 데 다 이렇게 잘 좀 담아주시고요.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는 다른 설명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다. 성경도 안 읽고 그냥 오르간에서 그냥 이렇게 찬송이 나오면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우리 개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옛날의 은혜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도 기억하고 그러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찬 예식 할 때 우리가 중심이 예수라 그럽니다. 예수 그럴 때 가장 중심에 있는 사건이 뭡니까? 그러면 십자가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도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십자가 붙들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것같이 귀한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 것 쫓아다니지 말게 하시고 주신 믿음 가지고 나 죽을 때까지 주님 위해서 어떻게 살면 좋은가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장애인 친구들 함께 예배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저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변에 좋은 분들 많이 허락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또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 곳간들 비지 않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